판관기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판관 기드온 이야기 들어갔죠. 그래서 7장 8절 이제 기드온이 이제 판관으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전투에 나가게 되는데요. 그리하여 기드온은 그 군사들이 손에 든 양식과 나팔을 다른 이들이 넘겨받게 한 다음 30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제 천막으로 돌려보냈다. 미디안의 진영은 그 아래 평야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뭐 판관기를 보시면 숫자를 줄여 나가는데 기드온과 백성의 인간적인 힘으로 전투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힘으로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그 전투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그 전투병의 숫자를 300명까지 줄여버리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기드온의 소심한 마음, 소심한 믿음을 키워주려는 하느님의 의도도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숫자를 줄여가면서 기드온의 간이 콩알만해졌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그 인간적인 그 마음을, 쪼그라든 마음을 이겨내고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백성들과 전투를 치러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비교를 한다면 기드온이 그 사무엘기에서 사울왕이 하느님을 믿지 못하고 그 자기 힘으로 이렇게 전투에 나섰던 그래서 그런 하느님의 의지를 저버리고 숫자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이기려고 했던 사울왕과 기드온이 좀 비교가 되는데요. 그렇게 사울처럼 하지 않고 하느님을 따랐기 때문에 기드온은 신앙적으로 성숙해졌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사실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죠. 나의 힘을 빼고 어떤 일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 나 인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나 인간적인 힘을 믿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런 기로에서 기드온은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힘을 버리고 정말 막 모였던 백성들과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하는 그 이점의 전투를 치렀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모습을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좋은 변화의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기드온은 어떤 장수로서의 판관으로서 눈을 갖다가 이 전투를 통해서 완전히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8장 22절에서 28절 기드온이 왕권을 거부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판관기이지만 이 왕에 대한 염원이 중간중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에게 왕이 될 것을 청합니다. 22절 당신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왕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세습을 하는 자리로 여겨졌기 때문에 기드온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고 백성들이 먼저 청하게 되죠. 예, 하지만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에 기드온은 완강히 반대를 합니다. 23절에서 내가 여러분을 다스릴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 여러분을 다스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다스리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렇게 왕정체제로 나중에는 넘어가긴 합니다만 그 왕정체제였다고 하더라도 이 다른 근동의 왕정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또 여기에 있기는 합니다. 이 많은 경우 근동의 왕들은 자신들만 신과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 자신들도 신이라고 심지어 여겼지만 이스라엘 왕들은 뭐 열왕기만을 보더라도 아무리 부패하고 우상 숭배를 하더라도 자신을 하느님이라고 대놓고 선포했던 사람은 일단은 열왕기 역대기 성경의 책에서는 나오진 않습니다. 내가 신이다라고 했던 왕은 아무리 이렇게 걔가 부패해도 그런 모습을 보인 왕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드온의 이러한 정신, 내가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나를 통해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지 내가 신이 될 수는 없다라는 이 기드온의 정신은 나중에 이스라엘 왕정과 유다교의 절충점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왕과 사제직을 온전히 분리시켜서 통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나름 부패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은 성숙한 어떤 그런 분립을 보여준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8장 34절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둘레 있는 모든 적의 원수의 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구해주신 주저의 하느님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판관기에서 몇 차례 볼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드온이 하느님의 손을 하느님께서 기드온의 손을 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세의 압박에서 이렇게 구해주셨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결국 그 백성들이 그런 하느님을 잊어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이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은 그냥 거저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또 어떤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전달하려고 막 애를 쓰시지 않습니까?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하려는 그런 노력이 없을 때 좋은 것을 의미 있는 것을 전파하려는 노력이 없을 때 전시대의 좋은 것은 쉽게 사라지는 경우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신앙의 전수가 되었든 기술의 전수가 되었든 뭐 전부 다 교육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신앙을 전수시키려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잊어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판관기는 이 부분을 여러 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 동맹체제를 깔보려는 사적의 저자들의 정치적인 의도도 숨어 있습니다만 그 의도를 넘어서 그런 보편적인 의미도 여기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쨌든지 간에 기드온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기드온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업적을 등에 업고 그들이 그 권력을 세습하려는 모습을 판관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정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판관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9장 5절에서 6절 보면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오프라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들 곧 여룹발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살해하였다. 여룹발의 막내 아들 요탄만이 숨어 있었으므로 살아남았다. 그리하여 스켐의 모든 지주와 벳 밀로의 온 주민이 모여 스켐에 있는 기념 기둥 곁 참나무 아래로 가서 아비멜렉을 임금으로 세웠다라고 합니다. 결국 기드온의 자손들이 권력 다툼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기드온은 신앙심으로 왕정체제를 거부했지만 그의 자손들, 결국 아비멜렉이라는 그 자손 가운데 하나는 권력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을 임금으로 세우고 임금으로 자기가 서기 위해서 자기 주변의 형제들을 몇 명이라 했습니까? 70명, 70명을 한자리에서 전부 다 죽여버리죠. 권력욕, 재물욕이라는 것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권력이든지 재물이든지 한 인간에게 집중되었을 때 그 인간의 인격을, 인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사실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왕정이라 함은 세습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자신 임금이 됨으로써 가장 위험 요소가 되는 게 가족이 되죠. 상속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살다가도 상속을 받을 때 가장 위험 요소가 되는 거는 자기 형제들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즘은 제거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제거를 하려고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막내 요탐은 살아남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세습 독재란 언제나 이런 모습이죠. 재물이든 권력이든 독점이 되었을 때 그 독점이 된 그 인간을 어떻게 그 독점된 권력과 재물이 그 인간을 파멸시키는지는 이것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을 하게 되면 독점을 한 그 주체는 그 독점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뭐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나누다는 말은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9장 14절에서 15절 그래서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그대가 와서 우리 임금이 되어 주오 하였네. 가시나무가 다른 나무들에게 대답하였네. 너희가 진실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나를 너희 임금으로 세우려 한다면 와서 내 그늘 아래 몸을 피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이 가시나무에서 불이 터져나가 레바논의 향백나무들을 삼켜버리겠다. 라는 이야기를 막내 아들 요탐이 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탐이라는 사람이 살아남았다고 했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임금이 된 것을 모든 나무 가운데 가장 쓸데없는 가시나무가 임금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욕심 많은 인간이 임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시나무가 자신을 임금으로 세운 그 나무들을 모두 태워버리고 자신마저도 불태워버릴 것임을 막내아들 요탐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장 20절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터져나와 스켐의 지주들과 벤 밀로를 삼켜버리고 또 스켐의 지주들과 벤 밀로에서 불이 터져나와 아비멜렉을 삼켜버릴 것이다. 이제 요탐의 예언은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9장 22절에서 23절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을 3년 동안 다스렸다. 그때 하느님께서 아비멜렉과 스켐의 지주들 사이에 악령을 보내시니 스켐의 지주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임금이라는 자리로 서로 동맹을 맺었던 두 집단 아비멜렉과 그 스켐의 지주들이 지파의 지주들이 동맹을 서로 이익관계로 동맹을 맺었지만 이익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익이 다른 쪽으로 흐를 때는 그 동맹이 틀어지게 되죠. 결국 두 집단이 다른 이해관계로 갈라지게 되면서 서로 간의 갈등의 불씨가 된 거죠. 9장 49절 그래서 온 군대는 저마다 나뭇가지들을 찍어가지고 아비멜렉을 따라가서 그 지하실 쪽에 쌓아놓았다. 그리고서는 거기에다 불을 질러 지하실을 태워버렸다. 이렇게 하여 스켐탑의 사람들이 모두 죽었는데 남녀 1,000명이었다 라는 겁니다. 스켐의 지주들이 이권관계가 갈라지자 이제는 아비멜렉을 제거할 음모를 꾸몄다가 아비멜렉이 그 음모를 미리 알아채고 선수를 쳐서 스켐의 지주들과 그 가족들을 몰살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하실 스켐탑 아래에 있는 지하실에 모다 놓고 이제 가지들을 쌓아가지고 불을 질러버려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렸죠. 일단은 요탐의 예언에 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시나무로 왕으로 세웠던 향백나무들이 모두 다 이렇게 태워져 버렸죠. 그리고는 9장 52절에서 53절 아비멜렉이 그 탑으로 가서 공격하는데 탑 어귀까지 다가가서 불을 질러 태우려고 했다. 그때 어떤 여자가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던져 그의 두개골을 부숴버렸다. 아비멜렉은 곧바로 무기병을 불러 말하였다. 내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두고 여자가 그를 살해하였다 할까 두렵다. 그리하여 그 시종이 아비멜렉을 찌르니 그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아비멜렉의 마지막도 이렇게 비참해집니다. 전투 중에 여자가 던진 맷돌짝 하나 우리나라 한국처럼 여기도 맷돌이 있는데 맷돌이 이제 아래것이랑 윗것이 있어야 이제 갈잖아요. 그 위에 맷돌을 들었다고 하니까 이 여자도 보통 여자는 아니었죠. 그 맷돌을 들어서 던졌다고 하니까 엄청난 물리력을 가진 여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여자한테 맞아 죽었다고 해서 뭐 그럴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아비멜렉은 여자에게 당시엔 그랬다는 것이죠. 그 전투에서 여자에게 죽었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이제 무기병에 칼에 질려서 마지막을 이제 맞죠. 결국 머리가 터져 죽었는데 이렇게 해서 요탐의 예언이 완결이 됩니다. 아비멜렉도 그렇게 죽고 아비멜렉을 지지했던 스켐의 지주들도 아비멜렉에게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임금을 만들려던 작은 시도가 있었지만 일단 여기서는 이 시도가 무위로 끝나게 되죠. 하지만 결국 왕정 시대는 오게 되고 판관계에서도 그런 왕정의 시작이 이렇게 스물스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 판관 입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